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자 6.25 전쟁 75주년 기억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또 순교까지 해서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때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공산군이 우리 남한을 기습 남침을 해서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기나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전 국토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이 서로 휴전선에서 대치하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전쟁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무사안이란 태도로 방관하다가 큰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힘이 없다거나 또 방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서 우리 6.25의 큰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뭐 그물을 던져서 잡던 아니면 낚시로 잡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장비를 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낚싯대가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낚싯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 낚싯대는 쓸모없는 낚싯대입니다. 비록 싸구려 나무 막대기 낚싯대라 할지라도 그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낚싯대는 참으로 좋은 낚싯대입니다. 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새벽에 허탈한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배를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두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귀에 기울이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실패자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1절을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부들인데 이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여러분 허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 좀 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1등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등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많은 부를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 비교적 큰 직장을 가리키고 있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 자리 때문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인간 나 때문에 귀를 기울이느냐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자리가 바뀌면 언제 봤냐는 듯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면서 그냥 허허 웃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수고는 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배가 가만히 있는다고 배가 제자리에 있습니까? 물결이 계속 넘실거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끊임없이 노를 적당하게 저어줘야지 배가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노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등 뒤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물고기 잡는 데만 몰두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사람, 실패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증거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회적인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뭔가 세상을 힘없이 살아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변화의 조짐, 좋은 인생길이 열리는 조짐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지금은 힘들어도 점점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던지는 대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물고기를 거두어들이느라고 내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가 깨졌어요. 자존심이 깨졌어요. 자기의 고집이 깨졌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하고서 탄식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것, 또 어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혹시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질 것이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는 깨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어요. 주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완전히 풀이 팍 죽어갖고 기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엔 실망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그 축복의 지름길이요 기적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어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분별한다거나 나무를 깎아서 가구를 만든다거나 책상이나 의자를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옳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였고 여태까지 끊임없이 그 한평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조금 옮긴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미 셀 수 없이 그물을 던져서 실패했던 자리였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이 되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물고기가 잠자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다가 환하니까 그물의 그림자가 비춰지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한번 던졌을 때 이 대박을 얻은 것처럼 인생에도 많은 대박을 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나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치를 돕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길러다가 채워놓으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물을 맹물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따졌다면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울 정도로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펼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경제가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진로가 어떻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어떻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고 어떻고 따지기 이전에 먼저 점검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각자가 순종의 자세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배를 꽉 채우는, 빈 배를 꽉 채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자아가 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자기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두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이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땅바닥이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을 주여라고 바꾸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남들이 어떻고가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시급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아직도 기억해요.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처음 갔을 때 학생의 예배요, 어른 예배도 아니에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남들을 비난하고 누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빌 때 바로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부를 받아서 불이 나게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고 자기가 큰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들어주리라. 성경에 다른 것을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태까지는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살아가는 그런 어부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빈 배의 기적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며 회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만선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 또 실패자에게 찾아와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자아가 깨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전환되는 그런 변화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